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견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료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전에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판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문자적으로 쓰여진 법이 형성되게 된 그 근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노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단순하게 쓰여진 글이니 문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근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법률에 대한 말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 과실에 의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법률과 둘째로 과실에 의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마음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던 중에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자동주행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자동주행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2, 3단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테슬라는 현재 3.5에서 4단계 정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인가 싶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혼자서 달릴 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조금 있으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도 완벽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와 또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이 발전된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당장 실용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에서는 자동주행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을 켜두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따라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소수의 운전자들이 이런 신기술에 이 주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어 뒷자리에 앉아서 음주를 하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가 경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잃는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2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소에 대한 법률을 주셨을까라는 마음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죠. 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소는요,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소고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싶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금 현대사회 우리와는 다르게 고대사회에 있어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당시에 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었어요. 먼저 그 쓰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를 할 때 밭을 경작하는 것이 일단 소의 역할이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운송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한 소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가 죽으면 그 고기를 먹기에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와 관련된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를 죽이면 소는 주인의 재산상에 소의 주인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이고 소의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죽인 소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 생명의 대가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둘째로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까지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단 배상을 할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단순히 이 소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를 키우면서 소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소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험한 사건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주인이 함께 전적으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자동 주행의 기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차에게 맡기고 운전자가 좌석에 있지 않고 심지어 뒷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동차를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분명히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단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차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기사를 쓴 기자는요, 이 운전자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주행을 가능하게 만든 이 회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하나만 매지 않아도 이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는데 그런 기능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주행을 하게 만든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구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유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편리하게 위해서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를 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메시지를 하나를 던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인가라는 퀘스천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내 소유의 땅에 구덩이를 팠는데 이 구덩이를 덮지 않거나 위험 사인을 하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반대로 오늘날의 우리의 인디비주얼리즘 그것이 강하게 생각되어지면은 내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이니 내가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5절부터 기록된 말씀도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소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유의 소를 다치게 해서 죽게 되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함께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의 캐릭터가 싸움꾼인데 주인이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소를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로 갚아줘야 되고 죽은 소는 소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단순하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디에 있던지 또한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배려가 넘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렇게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배려를 하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다른 크리스천의 가치, 그 하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법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시부터 아버지 전도하며 궁휼을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지를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찾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사역 가운데도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교사들이 모집되어지게 하시고 VBS와 아버지 현장 예배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